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서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집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과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땅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예언으로 말씀하시는가? 3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4절에 보면 내 칼로 모든 육체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10개의 구절에서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다시 꽂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칼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완수될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러죠. 우리가 칼을 뽑았으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칼을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찌르든지 뭔가 일을 한 다음에 마무리되면 칼을 다시 칼집에 넣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참았던 칼을 뽑았다. 뽑았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야 칼이 다시 칼집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내가 심판이 이제 완전히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시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면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면 모든 무릎과 물이 약해지리라. 재앙이 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목 놓아 운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목 놓아 운다 이런 표현에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나 아니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서글프게 애곡하듯이 백성들 앞에서 애곡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머리로 상징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광장이나 한복판, 성전 앞에서 에스겔이 창을 부르듯이 곡을 하듯이 사람들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에도 나왔지만 그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울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큰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어떤 행위들,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고 퍼포먼스를 시켰을까?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심각한 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도록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한 가지 모습은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하나님은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유다 말기에 바벨론 백성이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BC 605년에 한 번 침공을 할 때 왕 한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번에 침공을 할 때는 8년 뒤 597년경에 침공을 하고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얼른 나머지 침공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막연하게 이대로 바벨론이 물러가서 다시 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듯이 이집트와의 교우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11년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예언처럼, 그리고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마지막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침공하는 모습을 아주 비디오 카메라가 찍듯이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택하고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수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유다 백성들은 회복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위기에 무감각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하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무너진 채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식이 무너지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감각한 모습,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는 그들의 무감각한 모습, 저는 이게 이스라엘만의, 유다 백성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저는 세문안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들,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사실 새문안교회는 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는 숫자가 늘었고, 교인들도 사실 끊임없이 새문안교회에 왔습니다. 우린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1년에 8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계속 매해 등록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에 갇혀서 우리 새문안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기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머니 교회의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상황에만 함몰되어서, 우리의 좋은 상황에만 함몰되어서 지금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무너지고 나서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후에 그때 가서 깨닫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얻는 한 가지 깨달음은, 영적 무감각이란 눈에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위기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의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경각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을 때 상당히 애통해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해했고, 그의 며느리도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라고 탄식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흑암,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궤를 빼앗기고 나서야 애통해했습니다. 사실 훨씬 전에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뜨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실 그들은 애통해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구나. 근데 사실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질 때는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이미 무너져 있어도 사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무너져 있고 질병이 걸렸을 때는 크게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때로는 입원까지 하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이 질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이미 오래 지났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생활이 무너져 있고 말씀 묵상의 생활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내가 드렸던 그 첫 마음들은 다 무너져 있는데 내 영적 건강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전,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 다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할 상황에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게 단순히 위기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문제의식을 갖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내 자신을 문제로 몰아가면서 긴장하며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위기의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 영적인 상황을 직시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던 게 문제였고 무감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영적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자신의 일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를 키우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세상과 주변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바르게 깨어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으로 헌신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위기의식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정금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신하여 늘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세문안교회를 지난 137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문안교회에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문안교회를 통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늘 모이기를 힘쓰며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에게도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가 여러 가지 송사와 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140주년까지 온전히 헌당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세계 가운데의 전쟁이 속히 존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둡고 세속화된 문화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교육제도가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